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예, 저는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왔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오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오름이 제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도 늘 그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이 오름이고 오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믿음이 형성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믿음을 제해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오름이 딱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오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오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기는지 또 이 오름을 그러면 어떻게 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이 오름이 가져주는 결과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주는지 이런 부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많은 오름이 생겨나죠. 예, 부부 사이에 부부 이제 사이에 싸움을 할 때도 왜 다투게 됩니까? 왜 싸우게 됩니까? 서로가 뭘 주장하다 보니까요. 예, 서로 오름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어지죠. 이 오름이라는 것이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이 많은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데 자 여러분 이 오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뭘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내 마음 안에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 우리 마음에는 오름이 생기게 돼 있고 오름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름이 자리를 잡을 때 아 내가 믿음에서 떠났구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오름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오름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그 오름 때문에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이렇게 갔습니다. 보통 이제 공항에 이렇게 갈 때 한 2시간 전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도착을 해서 티켓팅을 하고 대기실에 가서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무료하니까 미리 책을 가져갔어요. 책을 하나 읽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켓을 하나 이렇게 샀었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비스켓을 옆에 놓고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비스켓을 하나를 딱 집어들고 이제 비스켓을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비스켓을 하나 집으려고 딱 이렇게 옆에 이제 비스켓을 이제 향하여 손을 딱 내밀었는데 자기 옆에 웬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비스켓을 하나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어쭈? 이 사람 봐라. 왜 남의 비스켓을 먹는 거야? 그래서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씩 웃는 거예요. 별꼴 다 보겠네. 왜 남의 비스켓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뭐 비스켓 그 하나 돈 얼마 안 하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려고 또 가는데 보니까 또 그 남자가 비스켓을 하나 딱 가져가는 거예요. 속으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냐. 왜 주인 허락도 없이 지 마음대로 남의 비스켓을 먹는 거야. 이제는 딱 째려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또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스켓을 하나를 가져갈 때마다 이 남자도 꼭 비스켓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비스켓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먼저 그 비스켓을 딱 집더니만 바늘 똑 분질러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비행기 타러 이제 들어갔어요. 속으로 이제 마음에서 별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면서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 자리에 이제 가서 자기 짐을 올리려고 가방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그 가방 안에 비스켓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비스켓이 자기 게 아니고 그 남자의 것이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너무 얼굴이 떳떳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자를 향하여서 일으켰던 반응을 그 남자가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 웃긴 사람 다 있네. 남의 비스켓을 왜 먹는 거야? 할 때 그 남자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다음에 또 막 째려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바늘 똑 분질러가 줄 때 딱 뿌리치고는 갔을 때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얼굴이 떳떳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우스운 예지만은 이 아가씨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남의 비스켓을 먹고 있는데 오름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고 오름이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지금 자기가 남의 걸 묻고 있고 남의 걸 무례하게 지금 주인 허락도 없이 묻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막 째려보고 마지막까지 친절을 베풀어서 똑 분질러서 마지막 끝까지도 주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왔던 그 행동들이 오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잘못되었는데도 지금 자기가 무례히 행하고 있는데도 온갖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오름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안에 오름을 하나 딱 넣어주면 자기가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된 줄 모르고 온갖 판단과 온갖 불신과 온갖 불만을 다 갖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아가씨의 마음에 얼음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친절을 베푸는 그 남자의 친절을 뿌리치면서 그 남자를 향하여 판단하듯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얼음을 하나 딱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거절하면서 불신하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베푸는 은혜도 사랑도 종의 은혜도 긍휼도 다 뿌리치고 불신하고 판단하고 대적하는 마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오름 하나만, 사단이 봤을 때는 오름 하나만 딱 넣어주면 우리 인간은 그 오름 때문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음 이야기는 실화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산에서 택시비 만원 때문에 자살한 사건. 이 오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예를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산에 사는 이 남자는 술에 취해서 택시를 이렇게 탔는데, 자기는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면은 딱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만 원짜리 한 장을 딱 빼서 택시 요금을 먼저 주면서 어디까지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술을 먹을 때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딱 그렇게 술만 먹고 택시를 타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는 택시비 만 원을 딱 주면서 어디까지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골아떨어져 잤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택시사가, 손님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택시비 주셔야죠. 아니, 내가 아까 탈 때 만 원 주지 않았냐고. 아니요, 안 주셨는데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내가 만 원 줬잖아. 안 주셨습니다. 택시기사는 생각하기를, 아, 이분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 거다 싶어서 딱 잡아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신각신 이제 다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술 취한 분이 화가 나니까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아, 예, 좋다고 가자고. 경찰서에 딱 가서 차를 대고는 경찰서 안에 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경찰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술 취한 승객 말을 듣겠습니까? 기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기사 말을 듣겠죠. 아니, 손님, 택시를 탔으면 택시비를 내셔야죠. 아니, 이 사람아, 내가 택시비 만 원을 냈다니까. 그 안에서 또 옥신각신 다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 난동을 부리니까 유치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유치장에 갇혀가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 다음날 풀어줬는데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한 통 산 거예요. 휘발유를 한 통 사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장 나와서 사과해라, 안 그럼 나 분신 자살한다 하고 떠들어대니까 경찰들이 내다보고는, 저 녀석 어제 택시비 안 내고 또 난동 부렸던 그 녀석이네. 아직도 술 덜 깼어?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경찰들이 대꾸도 안 하니까 나이터로 불을 확 질렀어요. 순식간에 불이 확 붙으면서 그제서야 막 경찰들이 뛰어나와서 불을 끄고 병원으로 이제 호송해 가고 했는데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부가 호흡을 해야 된답니다. 화상을, 전신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화상을 입어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건화되면서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택시비 만 원을 안 내고 분신 자살을 하겠냐. 냈으니까 그러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택시비 만 원을 냈다. 나는 술만 먹으면 습관적으로 먼저 택시비를 내니까 내가 잊어버릴 리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날 분명히 기억한다. 그게 기사화되면서 야 정말 그 택시기사 나쁜 사람이네.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네. 그러면서 경찰서장이 목이 달아나고 경찰들이 이제 문책을 당하고 이 사람은 이제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택시비 만 원을 내고 옳은 사람이지만 문제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옆에 사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인 자매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남편도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옳은 생각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악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택시기사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난 죄 없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점점 죽어 들어가 살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목사님 찾아 당신 죄인이라고 또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나가고 소리를 쳤는데 뭐 병석에 누워있는데 나가고 소리만 치지 내쫓을 수 있습니까? 못 나간다고 오늘은. 내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라고. 왜 당신이 죄인인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당신 택시비 만 원 냈다. 옳았다. 그러나 당신 아내 앞에 큰 죄를 지었고 당신 아이에게 큰 죄를 지었다. 당신 아내는 당신 없이 과부로 살아야 되고 당신 아이는 아빠 없이 살아야 되는데 당신이 한편에서 옳았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딱 꺾여진 거예요. 아, 내가 한편 옳았지 정말 내가 내 아내에게나 내 자식에게는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다행히 그분이 마음을 꺾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오름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분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자기 오름을 주장하고 오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은 수없이 많은 오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을 때, 이게 얼마나 오르냐, 이게 오르냐, 그러냐를 따진다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름이 생긴다는 자체가, 내 마음 안에 오름이 형성된다는 자체가, 내 마음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름이 생기는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름이 생긴다는 자체가 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옳음이라는 것은 100% 옳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옳지, 다른 한면에 가보면은 옳지 않은 택시비 만 원 때문에 분신 자살한 그분도 택시비 만 원 낸 그 사실은 옳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한편에 가보니까 아내에게, 자식에게 큰 악을 저지르고 몹쓸 짓을 한 거죠. 인간의 세계 속에는요, 100% 옳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옳은 마음이 들고 옳은 생각이 들면 그 옳음을 주장하고 그 옳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 이 옳음이라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이 옳음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거 보니까 나는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옳음이 생겼다는 자체가 내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롯의 마음에 들어지는 옳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버릿 사람도 그 땅에 가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13장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헤어지냐면 이 롯의 마음에 옳음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이 롯의 마음에 옳음이 딱 생겨나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이 딱 떨어졌습니다. 왜? 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대목과 10절부터 20절까지의 대목으로 이 두 단으로 나눠서 봤을 때 창세기 12장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그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형편을 따라가며 이런 이제 수단을 쓰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왜? 지시할 땅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정확한 그런 지시한 곳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갔습니다. 12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갔으며 그 다음 그가 형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반부에서요. 그러나 후반부에 딱 넘어가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형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씁니다. 롯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여 갈 때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의 소리를 못합니다. 사실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 아내입니다. 저는 내 아내입니다. 소리 못합니다. 자, 바로가 아내를 취하여 가는데도 아브라함은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 못하고 아내를 내줍니다. 옆에서 그걸 롯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내 아내입니다고 한마디쯤 해야 되는데 아내가 지금 팔려가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 후반부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걸 롯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을 받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 롯의 마음에 많은 오름이 생겨납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아니 우리 삼촌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만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형편없네. 왜 저 모양이야? 왜 내 아내입니다 그 소리 한마디 못하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해. 이 롯의 마음에 많은 오름이 딱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롯의 마음에 그 오름이 생겨났을 때, 아, 내가 이거 지금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름이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오름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오름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롯이 직접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다투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걸 딱 보면서 아브라함은 헤어지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자고 하는 거예요. 자, 롯의 마음에 이런 오름이 딱 생겨났는데 반면에 이 일을 직접 당한 장본인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신을 갖거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아브라함을 업신여기거나 그 마음을 안 가져요. 자, 여러분, 오름이 생긴다는 자체가 왜 오름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근데 사라의 마음에는 아니 무슨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어. 자, 이 사라의 마음에 이런 마음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사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6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업신여기거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바로에게 팔려간 이 사라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신하거나 아브라함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는데 옆에서 지켜본 롯이 왜 이런 불신을 가졌느냐. 자, 사라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롯은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옳은 마음이 들어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아브라함을 불신하고 아브라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와 이 롯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봤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사라가 본 것은 내 남편은 연약했는데 내 남편은 무책임했는데 그래서 망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그 결과가 바로 13장입니다. 13장 1절 창세기 다시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산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의 아내와 소유는 다 잃어버리고 그가 혈혈단신으로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2절에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는 거예요. 사라가 뭘 봤냐면은 내 남편의 능력으로는 내 남편의 그런 모습으로는 다 망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내 남편은 연약했지만은 내 남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셨단 말입니다. 내 남편은 연약했지만은 내 남편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안 망하겠구나. 내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는 거구나. 사라가 사라의 마음에 약속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를 잡고 말씀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제해버리고 오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그 오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름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오름이 딱 들어오면 자기를 오른편에 딱 두고 그 옳다는 마음 하나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오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망한다.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 생각 못하고 옳다는 것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름을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롯이란 말입니다. 자, 롯의 마음에 오름을 딱 마음에 담아두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향하여 불신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 마음이 목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고 그도 망하고 그 아내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그냥 그 마음에 들어지는 오름 하나가 그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옳은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냥 옳다는 생각 하나 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오름이든지 오름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 사람 반드시 그를 불행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 오름이. 왜? 이 오름은 사단이 넣어주는 씨앗이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롯은 이 13장에서 옳은 마음 하나 가지면서 이제 이 13장 이후에 나중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그의 아내는 속은 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은 아비와 아버지로 말미암아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란 자손을 낳게 되고 그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지고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종류의 오름이든지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자리를 잡는다는 자체가 이게 불행의 씨앗이고 저주의 씨앗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아브라함을 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고 연약함을 봤지만은 사라의 마음에는 약속이 자리를 잡았고 믿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내 남편이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남편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남편에게 있는 임해 있는 하나님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며 그와 함께 할 때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와서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그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12장 전반부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영적인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3장 아브라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에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살아서 있을 수 없으며 그 형체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재만 남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13장에 와서 이제 이 번제단 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가 전반부에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굽에 내려가고 형편을 따라가며 아내도 팔아먹어버리며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잘한 것도 불태워지고 못한 것도 불태워지고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전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은혜를 입은 그것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12장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고 은혜를 입었는데 자, 그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며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 은혜 입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은혜 입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뢰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고 말씀이 되는데 이 우거한다는 말은 아예 그리로 가서 살려고 이주를 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잠시 가서 머물러 있다가 오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볼 수 있냐면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온 사람인데 뭐 애굽에 내가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우거하러 잠시 갔다가 이 기근만 피해서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어느덧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잠깐 가면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의 발을 내딛었는데 어느덧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자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나를 신뢰한 결과가 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나를 망하게 하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가 13장에 다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뜻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당신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자, 나는 형편없고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한번 벗어버립니다. 나를 신뢰한 결과가 내게 얼마나 고통을 가져줬는지, 나를 신뢰한 결과가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걸 분명하게 발견하고 13장에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한번 재해진 이 아브라함인데, 롯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에 들어지는 옳은 마음 하나 때문에 딱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12장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세계 속에, 훨씬 더 귀한 마음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재하여져서 하나님, 이제 당신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 스스로 일하는 하는 하나님이시네요.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번제단 신앙, 잘한 것도 불태워지고 못한 것도 불태워지면서 내 조건은 아무 의미 없고 하나님만 남는 그 신앙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예요. 12장에서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이 귀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롯이 보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과 선악의 기준과 옳고 그른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롯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기도 보고 아브라함도 봤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며 하나님 앞에 썰어버림을 당해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썰어버림을 당해야 될 인간이며 롯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썰어버림을 당해야 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하나 딱 자리를 잡으니까 롯의 마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에 가면은 인종학살이 있었는데 그 인종학살을 추모하는 추모관이 있습니다. 19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인종학살 가운데 가장 잔인한 인종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학살은 여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도 인종학살이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그것도 인종학살인데 근데 왜 르완다에서 일어난 그 인종학살을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종학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르완다라는 나라는 벨기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영어를 쓰는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불어를 쓰는 나라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르완다는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원래 이 르완다는 나라에는 두 개의 큰 부족이 있었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벨기에가 이제 이 르완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소수인 투치족이라는 이 소수 부족을 통해서 이 르완다 나라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은 후투족은 늘 그렇게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르완다가 이제 독립을 딱 하자 대통령을 뽑는데 국민 투표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으니까 인구수가 많은 이제 후투족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평화주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보복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보복을 안 합니다. 보복 정치를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대통령이 보복 정치를 안 하고 보복을 안 하지만 밑에 사람들은 꾸준히 그동안 억압당하고 압제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밀림을 해치고 나갈 때 사용하는 정글도가 있습니다. 큰 칼. 그걸 수입을 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 암호가 방송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나무가 쓰러지면 바퀴벌레들을 다 멸하자라는 그런 이제 암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큰 나무는 뭘 말하냐면 대통령을 말합니다. 바퀴벌레는 자기를 지배했던 그 투치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해외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를 로켓포를 쏴서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대통령이 죽고 순식간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투치족을 멸하기 시작하는데 왜 가장 잔인한 학살이라고 하냐면은 단 100일 만에 100만 명을 죽입니다. 시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시신을 다 수습할 수가 없어서 중장비를 사용해서 다 묻는 그런 장면도 사진에 이렇게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1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관에 이렇게 1994년도 일어났기 때문에 칼라 사진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 추모관에 그 사진들이 이렇게 쭉 돼 있고 그때 있었던 유골들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골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뇌가 깨어져 있어요. 두개골이 깨어져 있습니다. 잔인하게 이제 그 칼로 쳐서 이제 죽인 거죠. 그 길을 한 바퀴를 딱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은 어떤 마음이 딱 들어지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하는 이 생각이 딱 들어서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단지 100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거기를 관람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어서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나라니까요.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썰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의 잔인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게 덮여 있어서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속냐면은 인간의 마음에 그런 악하고 잔인한 본성이 덮여 있지만은 한편 또 인간에게 좋은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선으로 여기고 인간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인간이 사랑으로 여기며 인간이 희생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3절 말씀을 보다가 의문을 가졌던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이지?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냐? 제 마음에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예,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란 말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사랑 없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단 말이냐?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이냐? 예, 있더라고요. 언제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면은요 뭐든지 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랍 나라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 지뢰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뢰밭을 군인들이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어린아이들이 그 지뢰밭을 향하여 걸어간답니다. 자폭해서 죽는 거예요. 지뢰를 밟고는. 그런데 알라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영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분신자살을 하는 사람들, 그 분신자살한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의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인정해 주고 높여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짓밟는데 자기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그들이 세우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분신자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겠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된 것이 자기를 세워줄 때, 인정해줄 때, 높여줄 때. 여러분, 참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겨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거짓된 것인데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보실 때 썰어버림을 당해야 될 이런 인간이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런 인간에게 무슨 옳음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옳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그 옳음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 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얼마나 그 마음에 오름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분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강한 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이 오름을 가졌던 사람들 가인이나 또 요압이나 여러분 이들이 꼭 보면 이 오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에 보면 꼭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히 가인의 마음에 오른 그 마음 하나가 나중에 보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요압도 분명히 옳은 그 생각을 가졌는데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계속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옳은데 옳은 마음 하나 가졌는데 결국은 그 열매는 사망의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옳음을 가졌는데 그 옳음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냥 넙죽넙죽 그 옳음을 받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옳다는 생각 하나 넣어주면 그 택시비 많은 때문에 자살해 죽은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옳다는 생각 하나 넙죽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이 오름이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오름이 쉽게 빠져나가던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더 자리 잡고 있는 그 오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니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은 생각 하나 딱 떨어지니까 그게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옳음은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이 옳음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옳음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럼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름을 그럼 버려야지 한다 얘가 버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오름이 사단이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오름을 넣어주고 이 오름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넙죽넙죽 오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이 오름이 가져주는 결과를 알아도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고통하게 만들 알아도 이 오름을 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떨어진 오름들 한번 버리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버려지는지 버려집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수양이 오기 전에 오기 전날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다퉜다 합시다. 아니면 오늘 오다가 또 다퉜다 합시다. 차 타고 오다가 이제 그럼 그 오름 쉽게 버려집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 마음 안에 강하게 강한 오름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 오름이 쉽게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아 오름을 버려야지. 야 이 오름이 불행하게 만들구나. 우리가 다 악한데 오를 게 뭐가 있어? 오름 버려야지. 그런다고 해서 오름이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 가인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하나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적을 해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가인을 책망하고 지적을 해도 쉽게 그 옳음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옳음이 내려나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옳음이 버려지려면 옳음이 내려나지려면은 그냥 오름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질 때 이 오름이 내려나집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오름 버려야지. 뭐 인간 다 악하지. 뭐 인간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데 오를 게 뭐가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내려나시느냐? 절대 못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름이 버려질 것 같으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왜 쉽게 오름 못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그 마음의 오름을 왜 못 내려놓고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오름 쉽게 안 빠져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오름이 그냥 안 버려주구나.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오름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우리 인간이 옳은 생각이 하나 딱 들어갔을 때 가인의 마음에 옳은 마음이 들어가서 그게 죽어도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오름이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서 오름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오름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 오름을 넣어줬을 때 이 오름이 절대로 쉽게 안 빠져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가인의 제사,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드리는 그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 제사는 받지만은 피 흘림이 없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드리는 그 땅의 소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어리석었네요 잘못되었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면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해도 가인은 나중에 아벨을 또 쳐 죽입니다. 그 다음 가인의 죄를 덜쳐내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자 하나님과 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데도 가인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오름이 안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인의 마음에 이 오름이 내려나시느냐. 가인이 하나님의 오름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발견했느냐. 창세기 4장에 우리가 그 한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한번 마음이 딱 꺾여집니다. 자 가인이 12절 말씀에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오름이 한번 보여졌습니다. 여지껏 왜 가인이 이 오름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한 마음을 갖고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느냐. 내가 수고했다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 내가 온 마음을 쏟았고 내가 수고했으며 내가 열심을 냈으며 정성을 쏟았으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가인이 내가 잘한 건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내가 잘한 건 온 마음을 쏟아서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더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그 오름이 가인의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여기서 가인의 마음에 딱 꺾여지면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효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의 효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의 종류는 오늘 네 가지 땅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 못할까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땅은 태초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태초의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땅은 범죄하기 전의 땅입니다. 자, 이 범죄하기 전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땅은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시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후의 땅은 하나님의 효력만 효력에다 인간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요, 네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가인이 땅의 소산을 얻었는데 어디에서 소산을 얻었냐? 바로 세 번째 땅, 범죄한 후의 땅에서 가인이 소산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소산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제 네 번째 땅은 가인의 땅인데 효력을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소산을 얻었다,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 그 오름을 갖고 있는 가인의 마음에, 그래 네가 수고해서 소산을 얻었다고 내가 효력을 제할 테니까 네가 한번 소산을 얻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력을 딱 제하면 땅은 가인에게만큼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 땅은 아무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땅은 효력을 주는데 지금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땅이 효력을 주기 때문에 소산을 얻습니다. 가인의 땅은 효력을 안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효력에 대해서 가인에게 내가 너에게 효력을 제하겠다 했을 때 가인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소산을 얻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렸기 때문에 소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효력을 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효력을 제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때 가인의 마음에 내가 수고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소산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오른 마음이 이제 딱 꺾여지고 그 오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이 우리 인간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오름은요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내가 오름 버려야지 한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 오름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의가 보여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버리고 여러분 오름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양에 참석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옳고 그런 여러분의 오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의 말고 하나님의 오름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늘 오름이 자리를 잡아서 그 오름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름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양회가 시작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오름들이, 롯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오름이 롯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단이 넣어주는 그 오름을 쉽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불행의 길로 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오름이 보여져서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간의 그 오름이 버려지고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첫날 저녁부터 또 마치는 날까지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2부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옆에 분들이 인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